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존 번연이 지은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리스도인과 희망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에게 잡히게 됩니다. 거인은 그리스도인과 희망을 잡아서는 의혹의 성 깊은 지하실에 가두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희망은 빠져나갈 길이 없는 막막한 현실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막막한 현실 속에 있던 그리스도인이 가슴 속에서 무엇인가를 찾아내었습니다. 바로 약속이라는 열쇠였습니다. 시험 삼아서 육중한 문을 열어보니 문이 열렸습니다. 의혹의 성을 통과할 때마다 이 열쇠는 그리스도인과 희망이 나아갈 길을 만들어주었고 결국 그리스도인과 희망은 성을 빠져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그리스도인 청년이 산길을 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떨어지면서 나무뿌리를 붙잡았는데 밑을 내려다보니 아찔합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혼자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긴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누구든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소에 교회 열심히 나가지는 못했지만 제 중심은 언제나 주님께 있었습니다. 주님, 이번 기회에 한번 주님의 살아계심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뜻밖의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청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오 하나님, 정말 계셨군요. 감사합니다. 지금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저를 구해 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저의 일평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손을 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그리스도인 청년이 하나님의 이야기 음성을 듣고 밑을 내려다보면서 곰곰이 생각하더니 다시 위를 향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딴 분은 없으신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기와 고난은 언제든지 함께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와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며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시편은 바벨론 포로기 후에 새로운 공동체의 찬송가로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들을 노래와 시로 담고 있습니다. 시를 노래한 시인들은 이스라엘 구원사의 중요한 주제인 창조와 출애굽, 구원사, 언약과 토라, 그리고 왕과 메시아 예언을 새롭게 조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개인의 삶의 지평을 넘어서 구약의 신학과 신앙을 인간의 실존적인 상황 안에서 아름다운 시어로 새롭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편을 영혼의 거울, 영혼의 해부도, 이스라엘 영적 체험의 진수라고 여겨왔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말을 표현할 때에 결정적인 도움을 받은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들 가운데 하나이며 수백 년 동안 찬송가 작사자들에게 영감을 주어왔습니다. 시편은 모두 다섯 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편 첫머리에 있는 히브리어 표제는 어떤 개인이나 무리가 그 시의 저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편에도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자에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적혀 있는데 현악은 비파와 수금을 의미합니다. 인도자의 주의에 따라 비파와 수금을 사용하여서 노래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은 이스라엘 역사의 전 시대에 걸친 민족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역경과 투쟁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 험난한 시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회의에서 확신까지 그 순례의 모든 여정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시편의 각 노래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떠한 절망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중요한 배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주님의 사명이 시편의 말을 빌어서 선포되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최후를 맞이하셨을 때에도 그의 마음에는 시편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시편보다 더 많이 인용된 구약의 말씀은 없습니다. 시편은 예배를 위한 필수 요소였습니다. 예배의 기본 요소일 뿐만이 아니라 갈급한 개인의 심령을 더욱 풍부한 체험으로 채워주고 있습니다. 시편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져 내려온 찬송가입니다. 시편은 형식과 내용에 따라 문학 유형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시편에 나타난 문학 유형들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개인과 공동체의 탄원 시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시편입니다. 자포자기와 절망의 순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감사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모든 기도에는 감사의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 감사 시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깨닫고 감사의 확신과 감정을 표현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취임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능한 창조자이자 모든 피조물 위해 최고의 권위를 가진 분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네 번째는 순례 시편입니다. 예배자들이 유대인들의 절기를 기념하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할 때에 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편입니다. 다섯 번째는 왕의 시편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스라엘의 왕을 묘사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왕의 통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일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권자로 모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지혜 시편입니다. 예배자에게 지혜와 의로움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방향과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결단의 시기에 필요한 것이 지혜 시편입니다. 일곱 번째는 저주 시편입니다. 예배자가 그의 대적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기를 호소하는 시편입니다. 우리에게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도록 하며 우리가 이런 감정들을 극복하고 용서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위에 살펴본 것처럼 여러 가지 유형으로 시편을 분류할 수 있지만 시편 150편 모두를 그 유형이라는 틀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섯 권의 시편 중에 제1권에 속하면서 개인 탄원시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탄원시와는 다르게 이 시편 4편은 기도로 시작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는 분명한 표제가 붙어있기 때문에 시의 배경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4편은 어떤 정황에서 생겨나게 된 것인지 그 배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시편 3편과 동일하게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며 지은 시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대적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원수를 정죄하고 경고하지만 주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깊기 때문에 시편 4편을 신뢰의 노래로 보기도 합니다. 시편 4편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무죄와 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께서 의로운 판단을 내리실 것을 확신하며 단잠을 자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불러 기도함으로 시작하여 악인에 대한 질책과 여호와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4편 1절에서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칭호는 언약의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고백은 다윗이 곤란 중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압살롬을 통한 고난을 의미하는지 명백하지는 않지만 다윗은 주님께 자신을 돕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를 들어주소서라며 간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치 지속적으로 침묵하고 계신 주님을 절절한 마음으로 깨우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합니다. 다윗은 과거에 환난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수없이 체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과거에 그러셨던 것처럼 현재의 고난도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는 기도를 통해서 곤란에 처해 절실했던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종종 자기 인생이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불의하고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마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왕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며 왕권에 도전하고 거짓을 구하는 자들을 향해서 자신을 대항하는 것은 여호와를 대항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의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대적을 향해서 변화된 태도를 가지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을 경건한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택하다라는 표현은 각별히 돌보다 아주 특별하게 분리시켰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존귀한 자로 구별하여 세우셨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또한 경건한 자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4절 말씀을 통해서 분노함으로 떨 수는 있지만 어떤 행위로든 범죄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에게 대적하여 범죄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또한 분노를 드러내지 말고 침묵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분노를 터뜨림으로 경건한 사람이 무고하게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침묵 자체가 우리의 내면에 있는 악을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악의 결과들은 침묵을 통해서 줄여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어리석은 범죄를 되풀이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침상에 누웠을 때에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묵묵히 회개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분노라는 감정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노를 통제하고 조절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하곤 합니다. 성경은 분노나 화내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노가 일 때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화를 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악이 충만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도리어 거룩한 분노를 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분을 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기대대로 되지 않기 때문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존심이 상했다거나 자기의 신념이 방해받고 위협을 느낀다고 생각할 때에 화를 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돌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며 화를 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느껴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인 무대에 당당하게 등장하는 계기를 다윗은 맞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이처럼 거룩한 분노를 계기로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했지만 그 이후 계속적으로 시련과 고난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볼 때마다 지쳤을 것이고 또한 주저앉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자신을 선택하셨고 자신을 선하게 도우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살았을 터인데 결정적인 순간을 만날 때마다 다윗은 언제나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결단하며 가는 자신의 인생의 도상에서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다윗은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장애물이 사라지고 없어져야 할 터인데 그와는 반대의 상황을 만날 때마다 다윗은 무척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였으며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경험으로 생생하게 살아왔기에 분을 내며 죄를 짓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우상과 싸워 이긴 후에 왕후 이세벨의 위협에 지쳐 탈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호렙산의 동굴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천둥 소리나 큰 바람 소리 중에 하나님의 음성은 엘리야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엘리야가 숨을 죽이고 고요히 홀로 조용히 있을 때에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낙심한 엘리야에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은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여는 생명의 언어였습니다. 지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새 힘을 주는 능력과 회복의 말씀이었습니다. 혼돈에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놀라운 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훈련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다윗과 엘리야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큰 어려움 없이 애굽을 탈출할 줄 알았던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라는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렵게 바로라는 장애물을 건너뛰고 나자 이번에는 40여 년 동안 광야라고 하는 장애물을 다시 건너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라 행했을 때에 그들은 순탄한 행로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은 장애물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탄식의 기도를 드렸고 절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를 주님은 모두 듣고 계셨지만 주님의 때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수많은 위인들은 하나님의 훈련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순종하였습니다. 또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도 같은 훈련을 받았던 것을 신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사복음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며 먹을 것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누어 주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5,000명을 먹이고도 열두 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이 광경을 보고 흥분했겠습니까? 아무리 불가능한 일로 보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기적이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어 주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가는 길에 제자들이 태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사납게 불던지 무서워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태풍을 만난 것보다도 능력의 말씀을 따라 믿고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태풍을 만났다는 사실이 더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태풍이 불다가도 중단되어야 할 사항이 오히려 반대의 경우로 다가왔으니 무척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태풍이 부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길에 장애물이 나타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돌아설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광야 길로 몰아넣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조용한 곳이기 때문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변하게 하실 때에 야곱을 항상 홀로 조용한 곳, 인생의 캄캄한 밤중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며 그의 삶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피 흘리는 동물 제사와 같은 외형적인 제사가 아니라 회개하여 의를 행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도 번제보다 순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의의 제사에 여호와를 의뢰하는 믿음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동반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돌아서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재정립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대적들의 공격을 피해야 하는 동시에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심의 생각들을 날마다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동치 않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할 때에 사용했던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다윗은 공경에 처한 자신을 6절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얼굴을 들어 비추실 때에 모든 어려움은 다윗의 고백처럼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에 두신 기쁨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다윗은 외적인 기쁨인 풍성한 결실과 새 포도주보다 포도주로 인한 기쁨보다 더 큰 내적 기쁨을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다윗의 진정한 기쁨은 그 어떠한 외적 기쁨보다도 하나님의 얼굴빛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기쁨이었습니다. 무거운 압박감과 괴로움으로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고 탄원의 기도로 심문을 열었던 다윗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찬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를 끝맺고 있습니다. 다윗의 대적자들은 다윗을 비난함으로 긴장과 불안을 가져다 주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시고 잠을 주셨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무방비 상태에 놓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대자들에게 둘러싸인 다윗이 누워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안전한 요새와 산성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고백의 행동입니다. 다윗이 대적의 공격 앞에서도 평안하게 누워서 잘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때문이었습니다. 오직이라는 표현은 다윗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의 도움도 바라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노래한 시편 4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느 환경, 어느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든지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적대자를 하나님께 기도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한 일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며 기쁨이 사라진 삶 가운데 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 겟세마네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공생애 중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어가셨듯이 다윗도 자신의 위기를 기도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바르게 추스릴 수 있었습니다. 대적자를 자신의 힘으로 지혜로 해결하지 않고 의에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던 주님과 마찬가지로 다윗도 언제나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런 개와 흰 개 두 마리의 개가 있습니다. 두 마리의 개가 싸움을 한다면 어떤 개가 이기겠습니까? 그동안 잘 먹고 훈련을 잘 받은 개가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나의 영과 육체의 소욕을 듣는 내 판단이 내 속에서 대결하게 될 때에 어느 것이 이기겠습니까?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평소에 많이 먹인 것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명절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하여 경축하는 기념일입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해마다 일정하게 지키어 즐기는 날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에도 교회력이 있습니다.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그리고 부활, 재림 안에서 완성된 구원 역사를 1년 주기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교회력은 대림절에서 시작을 하는데 매년 11월 30일에서 가장 가까운 주일부터 4주 동안 지키고 있습니다. 대림절 다음으로는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은 성회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입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이 기간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체포, 신문, 돌아가심과 장사, 그리고 부활 등의 사건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고난 주간의 절정은 바로 부활절입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입니다. 성회 수요일은 제2의 수요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준비일로 이날 참회자가 머리에 재를 뿌린 습관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사순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실 정도로 절망과 두려움과 고통 속에 처하셨지만 결국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바르게 인식하셨고 그분의 뜻을 바르게 전달받을 수 있으셨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으셨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의 고요한 시간을 가지셨기에 주님 앞에 놓여있던 십자가를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려는 의의 제사를 단번에 드려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다윗과 같이 대적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엘리야처럼 탈진에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야곱과 같이 자신을 죽이려는 형의 등장 앞에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2008년 사순절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심으로 이러한 모든 위기와 어려움으로부터 승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진정한 위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진정한 위기입니다.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너무나 멀리 와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솔개는 시력이 좋아서 사람보다 20배나 더 멀리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솔개는 최고 약 70년의 수명을 누릴 수 있는데 이렇게 장수하려면 약 40살이 되었을 때에 매우 중요하고 고통스러운 결심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솔개가 태어난 지 40해가 지날 즈음이 되면 발톱이 노화하여 사냥감을 거의 잡아챌 수 없게 되고 부리도 길게 자라고 구부러져서 가슴에 닿을 정도가 되어서 또한 깃털이 짙고 두텁게 자라서 날개가 무거워져 하늘로 날아오르기가 힘들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즈음이 되면 솔개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그대로 안주하여서 죽을 날을 기다리든지 아니면 약 반년에 걸친 매우 고통스러운 갱생 과정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솔개가 갱생의 과정을 선택하면 제일 먼저 산 정상 부근으로 높이 날아올라 그곳에 둥지를 틀고 고통스러운 수행을 시작합니다. 먼저 부리로 바위를 쪼아 부리가 깨지고 자신의 부리가 빠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야 새로운 부리가 돋아나게 되는데 약 2개월의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새로운 부리가 돋아나면 새로 돋은 부리로 이번에는 자신의 노화된 발톱을 하나하나 뽑아냅니다. 뽑아낸 발톱도 또다시 2개월의 시간이 흘러야 새롭게 자랍니다. 시간이 흘러서 새 발톱이 돋아나면 이번에는 날개의 깃털을 하나하나 뽑아냅니다. 두텁게 자라 무거워진 날개를 모두 뽑고 새로운 깃털이 자라는 데에도 약 2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리하여 약 반년의 시간이 지나서 새 깃털이 돋아난 솔개는 완전한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힘차게 하늘로 날아올라서 30년의 수명을 옛날처럼 찬란하고 의미 있게 살아간다고 조류학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의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죄와 더불어 살았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찢으며 회개하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우리의 실체를 바르게 바라볼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을 찬란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죄를 지은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사 언제나 함께 거하며 우리와 동행하게 해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조그마한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라고 생각하며 절망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세미한 음성 가운데 경험한 사람은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 앞에서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적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처럼 생각하는 말이 바로 이가보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입니다. 혼자인 것 같고 아무 의미 없는 하루를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매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은혜로 소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적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고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9장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또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과 희망이 약속이라는 열쇠를 사용했을 때에 절망이 나는 위기에서 놓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이 가장 힘들고 절망하셨던 그 순간에 지키셨던 자리, 겟세마네로 이 시간 함께 가자라고 초청하실 때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결단이 필요한 저녁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속죄양으로 의의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전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철저히 훈련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만을 자신의 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기에 여호와만을 의지할 것을 권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눈에 보이는 예배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떠난 것 같고 나 홀로 있는 것 같을 때에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도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08년 사순절 기간을 지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와 희망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